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연말이에요. 연말 한 해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연말이 되면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2023년 올해 크게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네. 나는 올해 한 해 동안 뭘 했지? 뭘 잃었지? 이런 생각이 자주 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크게 한 것이 없다고 해도 크게 해낸 것이 없다고 해도 1년은 365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게 좋았던 날이든 힘들었던 날이든 기뻤던 날이든 슬펐던 날이든 이런저런 날들을 365일 동안 잘 살아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2024년이 이제 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3년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이랑 모여서 맛있는 밥을 같이 먹는다거나 바빠서 보지 못했던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낸다거나 보고 싶었던 넷플릭스 시리즈 하루 종일 본다거나 하면서 모두 모두 따뜻한 연말 보내고 계시길 바라면서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저는 자막도 없고 편집도 없는 팟캐스트 챌린지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모두 편집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그 팟캐스트를 좋아해 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막은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최대한 제가 영어 자막만이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디디 화이팅! 제가 이번 팟캐스트부터는 새로운 코너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디디한테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려줬으면 하는 코너입니다. 제가 디디의 한국어 공부방이라는 디스코드 채널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사연방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일 아니면 한국에 대해서 한국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사연을 팟캐스트에서 소개해드리고 코멘트를 해드리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디스코드 채팅방 이 팟캐스트 아래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팟캐스트 에피소드가 길어질 것 같으면 사연을 하나 정도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짧아질 것 같으면 두 개 정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날이니까 사연 두 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연인데요. 닉네임 마슈님께서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마슈님은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라는 도시에서 살고 계신다고 해요. 삿포로는 눈이 정말 많이 내리는 도시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눈이 많이 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연은 어머나 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요즘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서 공유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분의 방송에서 떡볶이 그리고 돋보기 이 두 가지의 발음이 비슷해서인지 일본인의 주문을 듣고 돋보기로 들리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한국 붐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여러 식품 회사나 마켓에서 코리아 페어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열기도 하는데 일본인들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표기, 일본인을 대상으로 적은 글씨에서 떡볶이가 아니라 돋보기라는 발음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나서 아 이게 떡볶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은 일본인이 갑자기 아 돋보기라고 웃으면서 외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그들이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떡볶이라는 그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서 아마 돋보기라고 발음하게 된 것 같아요. 상관은 없지만 문제가 돋보기라는 게 또 다른 단어로 있어요. 그 물건을 크게 보기 위한 도구, 그걸 돋보기라고 하죠.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책 읽을 때 쓰는 안경도 돋보기 안경이라고 부르는데, 돋보기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음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름이 바뀌어버린 음식은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최근에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건 막대사탕 아시나요, 여러분? 그 사탕, 캔디 중에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츄파춥스잖아요. 이게 한국에서는 츄파춥스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또 미국에서는 뭐 차파찹스 아니면 츄파찹스 이렇게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떡볶이는 특히 그 떠, 끄 이런 된소리 발음이 들어가서 쌍자음 끄뜨뿌스쯔 이런 발음이 들어가서 발음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른 거로는 짜장면? 짜장면도 발음하기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음식 이름은 제대로 발음을 해야지 나도 발음할 때 재밌고 그리고 그 나라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우니까 많이 연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연습해봅시다. 떡볶이, 떡볶이,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입니다. 많이 많이 연습해주시고 한국 왔을 때 정확하게 떡볶이 하나 주세요.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이렇게 주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 이름이 있다는 걸 보면 또 재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언어를 공부할 때 재밌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슈님 사연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닉네임 파라흐 님입니다. 살고 있는 국가는 이집트 카이로 라는 곳에 살고 계신다고 하네요. 사연 내용, 나이 차이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처음 한국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한국 문화는 이집트 문화와 정말 다르기 때문에 충격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거나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람들이 한국어의 나이 차이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팟캐스트 에피소드 중에 하나에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르신들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친구들끼리 친구가 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인들이 자기보다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랑 친구가 되는 거를 어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랑 친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깊게 생각해보니까 아, 그거는 존댓말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같은 나이대의 사람과 대화할 때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나이가 같지 않다는 이유로 좋은 우정의 기회,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집트에서는 나이 차이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배우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디디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파라은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번에 반말 존댓말 팟캐스트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예의 바르게 대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뭐 한국에도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나이 차이, 뭐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그런 거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상대방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둘 다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 나이 차이에 대한 문화가 있다 보니까 한쪽은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보다 어린 사람이 뭐 야 이거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이가 많은 쪽은 뭐야, 내가 친구인 줄 아나?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나?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친구가 되려면 친구 사이에는 위아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냥 같은 위치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친구 사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래도 한국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한테는 조금 조심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는 게 있으니까, 파라언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한국 전체적인 문화이다 보니까 뭐 혼자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도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나이대의 친구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친구를 찾아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저도 다른 나라의 외국인 친구들은 좀 나이대가 다양한 편인데요. 이렇게 제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외국에 있는 많은 분들도 언젠가 저랑 만나게 된다면 저랑 나이가 다르더라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라언님, 마슈님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에피소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네,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겨울이에요. 겨울. 한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정말 뚜렷하게 있어요. 사계절이 분명하게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좀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11월 말에서 11월 말 그리고 2월 말까지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사계절이 없는 나라도 많죠. 그냥 항상 더워서 눈을 볼 수가 없는 나라들도 있을 거고, 항상 추워서 반팔을 입을 수 없는 나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사계절이 한국처럼 있는 나라도 많을 것 같은데, 한국의 사계절 중에 겨울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한국의 겨울은 춥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오늘도 겨울 날씨 중에 굉장히 많이 추운 날인데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14도, 최고 기온이 마이너스 7도라고 합니다. 하루 중에 제일 낮은 온도가 마이너스 14도, 제일 높은 온도가 마이너스 7도예요. 여러분, 너무 춥지 않나요, 이거? 너무 추워요. 이런 날씨에 밖에 나가면 얼굴이 따갑습니다. 얼굴이 아파요.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 롱패딩이라는 옷을 많이 입는데요. 긴 패딩이에요. 그 롱패딩이라는 갑옷을 입고 나가는데, 갑옷은 전쟁할 때 왜 그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을 갑옷이라고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겨울이 거의 전쟁이에요. 너무너무 춥기 때문에 이 롱패딩이라는 갑옷을 입고 많이 나가요. 그래서 몸은 따뜻해요. 이렇게 옷을 따뜻하게 입으면 몸은 따뜻하지만 얼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얼굴은 피부 그대로 차가운 바람을 맞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따가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수족냉증이라고 해서 손이랑 발이 차가운 그런 증상이 있어요. 저는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이 좀 센? 에어컨이 센 곳에 가면은 손이랑 발이 엄청 차가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겨울에는 제 손이 너무너무너무 차가워서 퉁퉁 부어요. 붓는다는 거는 손의 크기가 한 두 배 정도로 커집니다. 추워서. 그래서 저는 수족냉증도 있고 추운 것도 싫어하고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추위를 쉽게 느끼기 때문에 저한테는 겨울이라는 계절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계절은 아니에요. 겨울은 해도 굉장히 늦게 떠요. 아침이 굉장히 늦게 옵니다. 한 7시, 8시쯤에 해가 뜨기 시작해서 해가 없어지는 것도 굉장히 빨리 없어져요. 한 5시, 오후 5시에서 5시 반쯤 되면은 이제 밖이 깜깜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겨울은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계절이라고도 해요. 요즘 특히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낮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아침이 됐는데도 깜깜하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겨울 되면은 동물들도 겨울잠을 자잖아요. 동굴 같은 곳에 들어가서 토끼, 곰 이런 동물들은 잠을 잔단 말이죠. 저는 가끔 사람들도 겨울잠이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한국의 겨울 사진 보신 적 있나요? 겨울에 찍은 한국 사진. 그런 거를 보면은 하늘이 굉장히 파래요. 그리고 햇빛도 굉장히 밝아서 엄청 깨끗하고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잘 모르는 나라 사람들은 이런 사진만 보고 아, 한국은 겨울에도 따뜻한 나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죠. 한국 겨울에 너무너무 추운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겨울에는 태양이 조금 낮게 뜬다고 해요. 태양이 땅이랑 가깝게 뜬다고 해서 햇빛이 굉장히 밝고 굉장히 화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건조하고 그 비도 많이 안 와서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옵니다.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와서 한국에는 비닐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겨울에는 추우니까 과일이나 채소를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키우냐면 이 비닐하우스라는 곳에서 과일, 채소를 키웁니다. 이거는 투명한 색깔이 없는 비닐로 만들어진 집 같은 곳이에요. 그 투명하기 때문에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오고 차가운 바람은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따뜻해요. 엄청 따뜻해요. 그래서 과일, 야채를 그 안에서 키우는데 이 야채들이 햇빛을 엄청 잘 받고 그래서 엄청 달고 맛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겨울에 먹는 대표 과일이 딸기하고 귤인데요. 한국 딸기랑 귤 혹시 드셔보셨나요? 여러분, 한국 딸기랑 귤은 진짜 맛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딸기인데요. 제일 좋아하는 과일도 아니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딸기일 정도로 딸기를 정말 좋아해요. 저는 겨울만 되면은 거의 매일 딸기를 먹어서 저희 오빠는 며칠 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보다 보면은 딸기로 움직이는 사람 같아. 딸기로 겨울을 나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어요. 겨울을 난다. 겨울나기라는 거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잘 보낸다 라는 뜻인데요. 왜 자동차가 기름을 먹고 움직이잖아요. 가솔린, 기름을 연료로 움직이는 것처럼 저는 딸기를 먹으면서 겨울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딸기를 많이 먹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한국 딸기 먹어보시면 아, 이래서 디디가 맛있다고 했구나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겨울 음식, 한국의 겨울 음식은 이런 과일 말고도 또 다양하게 있는데요. 겨울 음식 하면 길거리 음식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한국 겨울 음식 하면은 그 따뜻한 따끈따끈한 붕어빵이랑 호빵, 군고구마, 그리고 오뎅, 어묵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겨울에 일하고 아니면 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포장마차들이 보여요. 포장마차는 천으로, 천막으로 만들어진 간단한 작은 음식점 같은 느낌이에요. 집으로 가다가 이런 포장마차를 보고 그 안에서 파는 붕어빵을 보면은 럭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 2,000원 정도면 붕어빵 3개 정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붕어빵을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이렇게 품에 안고 집으로 따뜻하다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뎅도 어디서 많이 먹을 수 있냐면 지하철 기다릴 때 오뎅을 많이 먹어요. 지하철역에 가보면 오뎅을 팔고 있는 분식집들이 있거든요. 지하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 그러면 그런 오뎅을 하나 사 먹는 게 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그 따뜻한 오뎅 국물이랑 오뎅을 이렇게 먹으면 잠깐 따뜻해지면서 맛도 있고 심심하지 않게 지하철을 기다릴 수 있어요. 겨울에는 붕어빵, 호빵, 군고구마처럼 달콤한 음식을 많이 먹는데 이거는 달콤한 음식들이 단 음식들이 칼로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위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달콤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음식이 신선해요. 잘 쉽게 상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들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조개 아니면 생선을 회로, 날것으로 먹기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되기도 해요. 이번 겨울에는 바닷가에 놀러가서 조개구이 한번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맛있는 음식들 이야기 들으면 겨울에 한국 꼭 한번 놀러와 보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한국 겨울에 놀러오게 된다면 꼭 이 음식 다 드셔주세요. 딸기, 귤, 붕어빵, 호빵, 군고구마, 오뎅, 그리고 신선한 회 다 드셔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추운 겨울, 춥지만 맛있는 음식도 있고요. 또 즐거운 것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뭘까요? 겨울에는 휴일, 쉬는 날이 많이 있어요. 크리스마스도 있죠. 그리고 설날이라고 새해 휴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도 있죠. 그래서 놀러도 굉장히 많이 가요. 해외여행 가는 친구들도 많고 아니면 한국에서 뭐 바다를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조금 따뜻한 부산으로 놀러 간다거나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스키장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스키, 보드, 스노우보드 이런 거 타러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는 온천, 찜질방 이런 따뜻한 목욕할 수 있는 곳에 많이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제가 이 팟캐스트를 올릴 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일 것 같은데 올해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시나요? 가족분들이랑 저녁 먹고 선물 주고받고 그 뭐지? 칠면조? 터키 요리 먹고 케이크 먹고 그렇게 보내시나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 크리스마스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연인 커플끼리 보내는 날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어요. 왜일까요? 왜 한국 크리스마스는 커플들끼리 보내는 날이 됐을까요? 한국에는 솔로 크리스마스, 줄여서 솔크라고 부르는 단어도 있을 정도로 크리스마스에 솔로인 사람들은 슬프다. 굉장히 슬픈 크리스마스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말도 있냐면 나는 그냥 24일에 나는 솔로니까 그냥 24일에 잤다가 26일에 일어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 왜일까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버스데이, 예수님 생신 아닌가요? 어쩌다가 한국에서는 커플들의 날이 됐는지 이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은 기독교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뭐지? 잘 몰랐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제 미국 문화들을 보게 된 거죠. 캐롤,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같은 그런 노래들. 또 뭐가 있냐?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같은 그런 로맨틱한 캐롤, 그리고 Love Actually, All I need is love 같은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아,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로맨틱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날이구나 라고 잘못 생각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제 기억 속에 있는 굉장히 재밌는 크리스마스 행사 중에 하나가 2012년에 서울 여의도라는 곳에서 크리스마스 솔로 대첩이라는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크리스마스에 했던 솔로들을 위한 행사였어요. 어떤 행사였냐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솔로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커플을 만드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단체 소개팅? 단체 블라인드 데이트 같은 행사였어요.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남자들은 흰색 옷을, 하얀색 옷을 입고 와요. 그리고 여자들은 빨간색 옷, 빨간색 옷을 입고 모입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줄을 쫙 서고 여자들끼리 줄을 쭉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고 서서 한 명씩 이동을 해요. 한 명씩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면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면 오케이 저희 갑시다 해가지고 커플이 만들어져서 놀러가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고 해요. 이거를 그날 3,000명 정도의 솔로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3,000명의 솔로들이 이날 여의도에 다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벤트는 결론은 굉장히 실패, 대실패했던 이벤트였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여자들이 많이 없었어요. 참가한 사람 중에 대부분이 남자, 그런데 여자들이 많이 없어서 커플이 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솔로 대첩이라는 이벤트를 몇 번 더 하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인기 있는 이벤트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이벤트 같은 것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얼마나 그 커플들의 행사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커플 크리스마스가 한국인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커플로 보내시나요? 솔로로 보내시나요? 어떤 크리스마스를 보내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길 바랍니다. 한국은 아시아 나라들 중에 특이하게 크리스마스가 공휴일, 그 쉬는 날인 나라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나라는 어떤가요? 크리스마스에 다들 일하시나요? 학교 가시나요? 아니면 한국처럼 쉬시나요? 일을 하던 쉬던 즐거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고 계시길 바라며 오늘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라이브도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8시에 할 것 같아요. 다음 주 라이브에서는 토핑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라이브도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주 라이브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 2023년 마지막 팟캐스트 에피소드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